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다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 끝내지를 못했고 일곱 교회 중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친 후에는 일곱 교회에 주시는 2장과 3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 중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하고 좀 연결을 해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의 죄를 알려주실 때 어떤 표현을 쓰세요? 그들이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그래서 어떤 지경까지 이르렀다? 예수님이 토하여 내치실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 아니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각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때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였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걸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지근하다. 어떤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17절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예수님의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복음을 떠나 영적으로 심각한 병이 든 것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 영적으로 심각한 병이 든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오직 세상적인 현실이 자신을 주장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육체적인 눈으로만 자신들을 바라보고 발견하며 자신들은 세상적인 현실로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요한 자들이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증거했습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자신들을 바라보는 현실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온통 이 세상 현실만이 주장하고 예수님 안에서 자신들의 부요함을 전혀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이 그들의 삶에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그 지경까지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의원처럼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병을 진단해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자기들은 다 부요하다. 나는 이 정도면 너무 좋아. 라고 살아갔던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의 실상은 심히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그저 세상적인 현실로만 부요하다 하는 자들, 아니면 거꾸로 세상적인 현실 때문에 나는 가난하다고만 하는 자들 향해 왜 세상 현실만 보느냐? 내가 너를 위해 목숨까지 바쳐 이루어준 그 복음의 현실, 구원의 현실은 왜 바라보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가 얼마나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발가벗었는지 깨달아라. 알려주세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것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병들고 미지근하게 되어 정말 어느 지경까지 갔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토하여 내치셔야 되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까지 가야 되는 그 지경에까지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얼마나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전혀 발견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갔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토하여 내치시는 사건이 성경에도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언제였죠? 구약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역질 날 정도의 가증한 죄를 범하며 영적으로 타락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열방같이 됐어요. 세상 나라처럼. 하나님은 없고 오직 세상의 현실로만 자기들의 강함과 부요함을 찾으려고 했던 그 현실로만 갔죠.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권고하고 회개하게 하셨는데 끝까지 돌이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세상 안에서만 자신을 발견하려고 하자 어느 지경까지 갔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토하여 내치셔야 할 지경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언약기업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에서 쫓겨나서 이방 땅의 포로로까지 끌려가죠. 하나님의 교회된 것에서 끊쳐지는 현실까지 이뤄져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렇게 심판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져 가는데도 하나님이 내치시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에서 그와 같이 구역질나는 죄를 범하면서도 자신들의 영적으로 병든 상태조차 깨닫지 못하고 회개가 없는 그 미지근한 교회를 예수님이 내치셔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구약의 끝은 그들을 내치시는 걸로 끝나요. 그런데 신약의 끝은 끝까지 버리시지 않는 걸로 끝나요. 형제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를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에게 해주시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사실 우리 삶을 속속히 들여다보면 나는 부요하다라고 할 자가 있을까요? 정말 우리 삶도 속속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서 구역질나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미지근하여 질 때가 있다는 거죠. 복음을 떠나서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부요하고 복된 자들인가를 발견하지 않고 세상 안에서만 우리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현실로 부요하다, 세상적인 현실로 가난하다, 온통 세상이 내 삶을 주장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지근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긍휼히 바라보시며 그 병든 것에서 치료될 수 있는 처방을 주세요. 미지근한 데서 돌이키고 예수님이 토하여 내치실 현실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세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는 끝까지 지키고 회복시켜서 천국 영광의 교회로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죠. 18절에 가면 세 가지 처방을 주세요. 이 세 가지 처방이 믿는 올바로 믿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는 항상 주어져 있다는 거죠.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내가 너를 청하노니 내게서 사라 라고 말씀하시죠. 내게서 뭘 사라 그러세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두 번째는 흰옷을 사고, 세 번째는 안약을 사라. 즉 이 세 가지 처방, 병든 것에서 고쳐줄 수 있는 오로지 길은 누구만이 내어주신다는 소리예요. 예수님만이 내어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로만 가야 이 병든 것에서 고침을 받고 미지근한 데서 회복될 수 있는 오로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이켜야만 이 회복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게서 사라. 그런데 값을 사라 그러시면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값을 요구하세요? 요구하시죠. 그런데 그 값을 누가 치러주셨어요? 예수님. 자기 피값으로 다 치르시고 주시는 거예요. 피값으로 치르시고 가지신 것들을 다 우리에게 거저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회복될 길과 처방은 항상 예수님이 내어주세요. 우리는 그 값을 치를 수 없는 소망 없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그 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값없이 오직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게 와서 사라고 하신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 이것만이 우리가 은혜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인데 이미 예수님이 값을 치르시고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는 거저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받았고 지금도 거저 주시고 앞으로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천국까지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가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얻게 하시는 그 길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빈손 들고 나아가게 하세요. 빈손 들고 나아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 자인지를 인정하며 가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없는 죄인됨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하면 영적인 곤고함과 가련함과 가난함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회복되기 위한 열망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기쁘게 자신이 값을 치르고 얻으신 모든 영원한 천국의 축복들을 오직 은혜로 내어주시고 영적으로 병든 것에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이 치료하시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이건 어떻게 치료를 해주신다는 걸까요? 불로 연단한 금, 요새 우리 베드로전서 보고 있잖아요. 불은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시련입니다. 불과 같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 믿음을 정금같이 되게 하셔서 믿음에서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불이 우리를 치료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이 불은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고치기 위한 불.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영적인 회복을 위해 고난을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로 와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은 뭐예요? 흰옷. 계시록에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은 옷. 그리고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거룩한 옷.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안에서 늘 복음으로 나와서 믿는다는 소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으로 옷 입고 우리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그 옷을 지키며 하나님과 화목된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으로 나와 복음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와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이 안약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영적 소경된 것에서 우리 눈을 뜨게 하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세상 현실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들인 것을 더욱 깨달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는 자들인지를 바라보며 감사와 찬송으로 회복하여 예수님만을 끝까지 붙들고 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고침을 받고 미지근한 것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어가도록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은 왜 소망이 있을까요? 이 교회 안에 너무나 훌륭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어서?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 예수님의 교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참 성도들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회복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절대 예수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치시는 현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니다. 왜? 이런 치료의 현실로 돌이키게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예수님 없이도 부요하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예수님이 있어도 가난하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 없이 세상 현실 안에서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내 삶을 주장하도록 내버려두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예수님이 구역질나서 토하여야 하는 미지근한 모습은 아닌지,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지 계속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으로 나아오는 것은 이 열망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정말 이 열망이 없이 다른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그들도 인도해주고 이끌어줘서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와서 치료를 받고 회복되도록 우리가 이끌어줘야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끝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죄 가운데 또 복음과 예수님을 떠나 예수님의 부요함보다 세상 부요함을 찾고 예수님으로 옷 입은 것을 지키지 않고 세상으로 옷 입으려고 하고 영적 소경처럼 예수님을 올바로 믿거나 바라보지 않고 영적으로 미지근한 자들이 되어 예수님이 토하여 내치셔야 하는 지경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 책망하며 징계한다. 예수님이 그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죄를 알려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죄로 마음 아파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고 징계하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오직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오래 참음으로 자녀에게 하시듯 우리를 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사랑을 알고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Be earnest and repent. 열심으로 회개하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복음으로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치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처럼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지 않아요. 어떻게 하신다고 하세요? 끊임없이 성령님을 통해 일하시며 말씀으로 꾸짖기도 하시고 징계하기도 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신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이 오직 은혜로 주시는 모든 천국의 부요함을 누리고 예수님이 입혀주신 옷을 지키고 다시 믿음의 눈으로 회복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명령만 하시지 않고요.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무엇보다 회개하라. 회개가 시작점입니다. 회복되는 시작점에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도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의 은혜도 구해야겠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이렇게 깨닫지도 못하는 우리의 죄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인정하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 회개하게 해달라. 회개의 은혜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로서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다시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도 같이 오지 않나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다시 인정하게 되고 이런 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또 감사하며 살아가게 돼요. 회개와 믿음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로 회개하게 하셔서 토하여 내치실 지경까지 이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매여 또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 땅의 유형교회에는 토하여 내치시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곡과 가라지,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토하여 내치시고 뽑아내 불살라 지는 자들이 있다고 하세요. 그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끝까지 회개가 없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택함을 받지 않고 예수님이 구원하시지 않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구원받은 자들이 그런 일은 없죠.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토하여 내쳐지는 현실은 없지만 그러나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참 성도들이라고 해도 토하여 내치셔야 마땅한 죄성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한 죄악 속에 거하며 회개 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이 두 가지 죄를 항상 우리가 늘 생각하게 돼요. 누구하고 누구냐 하면 베드로하고 유다예요. 가룟 유다. 둘 다 토하여 내치셔야 하는 죄악은 같았어요. 아닌가요? 베드로도 정말 세상만을 구하고 세상 왕국이 세워져서 자기가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예수님 따라가다가 그 길이 아니니까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 부인하고 팔아버리고. 둘 다 토하여 내치시는 죄악은 같지만 하나는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예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회복하여 미직을 한 데서 건져주세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아니었어요. 왜?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거든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음 시간까지 연결을 해보겠지만 이러한 유형교회의 모습 토하여 내치셔야 하는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토하여 내치셔야 하는 그 죄악 속에 살아가는 때가 있는 이런 유형교회의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조금 히브리서 말씀에서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구약의 유형교회로서 하나님이 토하여 내치시기까지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이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유형교회 안에도 물론 1세들이 다 토하여 내치셔야 되는 현실을 경험했지만 그 안에는 완전히 토하여 내치시지 않은 자들도 섞여 있었어요. 모세 같은 자들. 우리 아론도 구원받았다고 봐야죠. 그렇지만 1세들이 죽고 망하는데 참여가 되지만 그런 자들도 섞여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이 땅의 광야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이걸 한번 좀 같이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4장 2절 시브리서 3장 15절에서 4장 2절. 예, 찾으셨어요? 신약성경 355페이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이 말씀에 대해 우리가 참 깊이 더 생각해 볼 것이 많지만 먼저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주셨죠.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주셨고 그것을 이루시겠다고까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중에는 천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세요. 어떤 자들일까요? 결국 오늘 본문하고 연결하면 하나님이 토하여 내치시는 자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시브리에서에는 그런 현실을 구약의 출애굽 사건 때의 이스라엘의 예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 종된 것에서 구원을 받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 이루어 살아갔지만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며 하나님을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그 일세들이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구약적인 현실은 어디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즉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그들이 다 미지근하여서 하나님이 토하여 내치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하시나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이 끊임없이 모세를 통해 말씀을 전해주시고 말씀을 그들이 들었는데도 믿음과 결부하지 않았다. 믿음이 없었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삶하고는 전혀 연결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의 또 다른 면은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인됨을 회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저들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음을 그들이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지도 않았고 믿으려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온통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의 현실이 아니라 그저 애굽에서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 오늘 본문으로 하면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길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의 여정을 통해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더 자라가는 걸 원치 않았다는 거죠. 또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좋은 옷, 세상의 옷,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만 모든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는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았고요. 온통 세상 현실 속에서만 자신들의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 비참하다 불쌍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여정은 왜 이렇게 고난하냐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이렇게만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안식에 이르지 못했다. 지금의 교회 안에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듣는데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자들. 물론 궁극적으로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도 말씀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온통 하나님을 믿는 게 자기들의 세상 영광과 유익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기복신앙이 잘못됐다 얘기하지만 때때로 나도 어느 순간에 기복신앙이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고난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면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잘나서 그들보다 나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처럼 우리도 똑같은 죄악인데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서 그러므로 우리도 두려워하며 더욱 복음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믿고 순종하라고 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또 떨어지면 또 회복시켜주시고 또 믿음이 떨어질 것 같으면 또 회복시켜주시며 계속해서 이 세 가지 치료를 해가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우리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또 옷을 입혀주셔서 예수님으로 부여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눈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돌이키게 해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히브리서 3장 15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너희 믿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딱딱하게 하지 말라 회개하며 믿음으로 듣고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결국은 회개와 믿음 그리고 복음 말씀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꼭 회개와 함께 오고요. 이것은 우리 평생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천국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며 늘 회개와 믿음으로 돌이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신 말씀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회개하는 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이에요. 회개하는 자들이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하며 또 회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것이 많아도요. 우리 삶에 회개가 없다면 우리 건강한 거 아니에요. 회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서 11절에 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즉 하나님이 은혜로 내려주시는 그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 공고한 자인지 가련한 자인지 발거벗은 자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슬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회개를 이루는데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회개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한다고 하셨나요? 우리로 더욱 간절하게 하고 더욱 사모하게 하고 더욱 열심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와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슬픔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죄를 회개하며 늘 돌이키며 살아가야 하고 회개하며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라고 하세요. 불로 연단한 금을 받아 믿음에서 부요한 자가 되고 흰옷을 받아 우리 죄의 벌거벗은 수치를 늘 가리고 살고 안약을 받아 눈에 발라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복된 현실을 발견하며 살아가라. 값없이 다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미지근한 상태에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요. 토하여 내칠 지경까지 이르지 않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말씀과 성령님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회복해 가실 겁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교회도 끊임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죄와 그렇죠? 회개를 선포하고 또 성도들을 올바른 말씀과 예배와 치리 사역 속에 돌아보고 이끌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고까지 하셨으면 교회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까지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도 예수님의 사랑을 거기까지 증거해서 돌이키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교제 나누며 서로 이끌어주며 더욱 말씀 안에서 회개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교제는 그런 교제예요. 우리 안에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더욱 지켜주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주시는 불로 연단한 금, 예수님이 주시는 흰옷, 예수님이 주시는 안약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 내용을 연결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그동안 우리 나누지 못했던 내용을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이 귀하고 또 복되고 또 놀라운 사랑의 말씀과 음성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도 때때로 마음이 딱딱하여져 회개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오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부드러워져 믿음과 결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알려주시는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복된 현실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우리 죄와 싸우며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소망은 예수님께만 있사오니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각 가정과 언약 자녀에 이르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